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인데요. 본문이 동일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는 복됨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와 본문 내용이 같았죠.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지난주와 다르게 본문 말씀 중 특별히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회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그 38절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지요. 설교 내용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은 그날 베드로의 그 권면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천명 이상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 내용을 갖고 설교하면서 도대체 베드로 설교의 어떤 부분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질문에 사실 성경이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곧 몇 장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또 설교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가 좋고 나쁘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같이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3천명이나 회개한 베드로 설교는 꼭 그 설교의 내용이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설교에는 3천명을 회개케 만들 만한 어떤 논리가 없어요. 아무 논리도 없고 사실 단순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한마디로 그 사실 변증한 거죠, 변증.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모인 사람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대낮부터 술 취했다 하고 자꾸 비아냥거리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그 말을 듣고 3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때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뭐냐 도대체? 뭔지 얘기를 안 하, 성경이 얘기 안 하고 있다고 그러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교회가 처음으로 존재하는 때거든요. 아직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베드로 사도로 인해서 이제 그 모인 회귀하고 모인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였다. 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리를 사실은 정확하게 해 놓아야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령을 자꾸 신비한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쟨 목사이지만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뭔가 힘이 부족하고 뭔가 도움이 요할 때는 입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꾸 이런 기도가 나가는 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성령을 신비한 어떤 기적적인 힘, 기적을 베푸는 능력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기적도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한 능력을 베풀 수는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은 성도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거든요. 내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이런 내적인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 대부분을 무시하고 자꾸 어쩌다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만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허구헌널 1학년 1반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같은 본문이지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솔루션으로 제시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무엇이며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또 정리하려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후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가볍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8절이요. 여러분 한번 38절 내용을 보아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회개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제세함 받고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드린 질문에 정답을 말씀드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휘어져 놓으니까 좀 불쾌하죠. 저 목사님 맞는 말인가 아니면 또 이상한 궤변을 지금 늘어놓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다 뒤흔들었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의 조건이 회개라면, 즉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초지일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너희가 보탤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초지일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나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죠? 어떤 의식을 통해서 지키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이라고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나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한 거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잘 쉬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인간이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누리면 돼요. 그날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구약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에둘러 어떤 모형, 안식일이 모형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뭐라고 가리키나 하면 로마서 3장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값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주시는 거라고요? 거저 주시는 바. 예. 그리고 또 같은 성경,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선물.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말은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게 선물이에요. 그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받으면 선물이에요? 아니죠. 구입한 거죠. 예. 그 보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선물은 값을 내가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 대로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은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라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도 헷갈리죠? 그죠? 여지까지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몇 번 흔들어도 아직은 안 깨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초지일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보탤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면 회개라는 조건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거니까. 그럼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그 구원 교리에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억지로라도 바꾸셔야 돼요. 억지라도. 그럼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목사님 설명하려고 그러십니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회개하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표면적으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록된 성경도 사실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 많거든요. 문맥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문맥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영어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보고 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원어를 파고 들어가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요. 오늘 본문 38절도 그런 예인데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요.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영어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for, 뭣뭣을 위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in order to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for로 해석을 한 건데 그 for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그냥 뭣뭣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죠. 아시죠? 뭐 for에 대한 전치사 그 여러분 다 잊어먹었죠 지금? 저도 다 잊어먹었는데 일부러 찾아갖고 아는 척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because of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사실은 because of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편하게 고정관념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들을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것이죠. 약간 이제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하게 이건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그냥 읽고 나갈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의 진술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죄를 씻어주신다. 기독교 진리의 분명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 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를 있는 대로 다 고백한다는 얘기잖아요. 고백하면 이실직고하면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다 용서를 해준다. 여러분 그게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는데 용서의 조건이 뭐나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만 하면 죄가 다 용서가 돼. 그게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뭐 그 부분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공의는 뭐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게 공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 죄가 다 용서가 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입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럼 왜 이런 구절을 했느냐? 안 맞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신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누가 해결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요. 십자가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할 게 회개밖에 없으니까 회개하라. 그래야만 죄를 씻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회개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고 용서의 조건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거기에 참여를 시키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회개하는 절차가 우리 앞에 나옵니다. 근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벌써 회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구원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회개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지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개념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쉽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나 하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제가 빨리 읽어서 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요. 그 듣는 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은 누가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보내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회개한다 다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지요, 나. 그죠? 예.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믿음도 구원도 이것이 주체가 내가 되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한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 그럼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우리한테 요구할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사실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조건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느 것 하나 우리한테서 시작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표면적인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다음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사실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다 완성시켜 놓은 일에 회개케 만드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동참하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시 있으면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떡을 떼고 이제 포도주를 뗄 터인데 여러분 이것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할 때마다 그냥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퍼포먼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그 떡을 띄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치를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런 포도주는 동일하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죄의 대가는 피죠. 그죠? 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다 지불하셨다. 그러고 나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어쩌다 한번 하는 것, 그런 의식으로 참여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내가 믿음을 가졌다 또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다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을 주셨지만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그 구원의 어떤 키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 논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회개가 우선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미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복됨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